오늘 벌써 6월이 이렇게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한 달도 기도와 함께 시작하신 이 새로운 한 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총과 축복의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걱정이나 염려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삶의 여러 요소에서부터 온전히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여러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들의 유형을 쭉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면서 어떤 유형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구약에 쓰시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그런 지도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주전 1103년에 출생해서 1017년, BC 101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에 약 80년 동안의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크고 굵직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성경에 나오는 가장 탁월한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무엘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그 정치 체제나 존재 방식이 느슨한 지파 동맹 체제처럼 운영되어 왔습니다. 각 지파들끼리 자치적으로 자기 지파들의 여러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또 공동으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두 지파나 세 지파가 함께 모여서 공동의 일을 같이 하기도 했지만 그 지파와 지파들 사이를 묶어둔 행정조직이 있거나 명령체계가 있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중앙정부가 없는 자치정부들만 있는 그런 형태의 존재 양식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말할 때 마지막 사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사시대를 끝내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게 되는데 그 새로운 역사가 바로 왕정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지방 중심의 체제였다고 하면 왕정시대는 중앙정부 중심의 체제였고 자치적인 지방자치를 이루어 나가던 시대에서부터 중앙정부가 만들어지고 왕이 세워지고 해서 국가의 형태를 온전히 갖추면서 새로운 발전을 기하게 되는 역사적인 전기를 만들어낸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파들이 독립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일하고 활동하던 것에서부터 중앙정부가 만들어져서 통제하고 지배하고 그렇게 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좋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통제하는 그런 정치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늘 왕정제도를 만드는 것이 옳았냐 아니냐를 두고 왕정제도 출범 이전에 굉장히 격론을 벌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열두지파 전체를 통합해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어려운 열두지파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내고 중앙정부를 만들고 왕정제도를 출범시키는 이런 과정을 보면 당시 사무엘의 지도력이 얼마나 뛰어난 지도력이었던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지도자로 일하게 하시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유형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과정과 그를 사용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사시대를 종결 짓고 왕정시대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때 이런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가라는 점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카리스마틱한 강력한 철권 통치를 하는 힘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생각했겠지만 할 수 있겠지만 사무엘은 그런 유형이 아니었습니다. 강제로 사람들을 끌고 간다든지 말한 대로 무슨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억압적인 통치 방식으로 그 시대를 이끌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의 신앙과 인격에 감동받고 그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그가 하는 말을 신뢰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아주 평온한 방법으로 역사를 전환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던 그런 지도자 유형입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어려서 성장하면서부터 형성된 모습이라고 보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성장기의 그의 신앙에 대해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죠.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뜻이 아주 좋습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 고민하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제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나시린 서원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사무엘의 이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말의 뜻이 내가 하나님께 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구했다기보다는 들었다라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이 듣는다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쇼메아 그러는데 사무엘이라는 말 쇼메아라는 말이 자음이 꼭 같죠. 히브리 말은 원래 모음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단어가 꼭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구했고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런 좋은 뜻이 그의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같이 그는 그의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 말씀 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시는 말씀이 어렸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로 쫓아가서 불렀습니까? 그렇게 몇 번 반복하다가 엘리 제사장이 무슨 현상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다. 이제 또 부르시면 가서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려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사무엘의 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시대를 설명하는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 듣는 사람이 잘 없었다는 겁니다. 환상 보는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의 소통의 그 과정이 단절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도 없고 누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일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지지도 전달되지도 않는 하나님과의 소통 부재의 시대,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2절 말씀인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어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던 그런 성막 시대였는데 그 성막에서 대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했는데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앞을 잘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이죠. 모든 것이 선명하지 않고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들리지 않고 환상을 보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서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가던 그런 시기인데 이 시기에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죠.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새롭게 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첫째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게 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보면 실패를 많이 하게 되고 그 실패가 잦아지게 되면 삶이 부릉텅이로 빠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 지도자가 되거나 그렇지 않은 평범한 개인의 삶을 살아가거나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경우에 평생 성소에서 하나님 섬긴 일을 했던 사람인데 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들리겠습니까? 어디에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그런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중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우리 아집 믿음은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기 고정관념으로 이건 이거야 하고 마음을 이미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저희가 신학교 들어가니까 신학교 처음 첫 시간에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반의 원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반의 원리가 뭔고 했더니 집안에 이렇게 뭐 방바닥에 너저리 널려 있는 것들을 다 보자기에 싸가지고 선반에 올려놓는 것처럼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나 고정관념이나 생각이나 교회에서 들었던 것이나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싸서 선반에 올려놓고 백지 상태에 처음부터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내 자신의 생각이나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열린 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시대에 살았지만 엘리 제사장의 경우에 그도 마찬가지고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의 편견이나 아집이나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맹명 그대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소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게 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성품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불려가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려라 그럼 뭐 말씀을 하실 것이다 하고 교육을 받고 와서 누웠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쫓아가서 일어나서 주님 제가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일어날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눈이 어둡고 연세가 많은 그 시기에 아들들이 실질적인 제사장 권력을 행사했는데 성소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여인들을 성폭행하고 가져오는 재물들을 먼저 빼앗고 탈취하고 이런 일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런 죄는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지 못한다. 재물을 바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용서할 수가 없다 하고 하시면서 이 집에 닥치게 될 불행한 미래, 비극적인 미래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듣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아침이 되어 날이 밝아서 성소의 문을 열고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을 맞이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도 숨기지 않고 말해라. 강압적으로 말해라고 말씀합니다. 그제서야 되어진 일을 하나도 숨김없이 말했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말하지 못하고 있던 그때가 있고 말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도 숨기지 않고 말하게 되는 말하기가 두려워서 주저했을 때는 그의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의 일면이 보이고 당돌하게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아침 날 발자마자 쫓아 들어가서 제사장님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부를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하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의 일면을 보게 되고 또 한편 말을 해야 될 때가 되었을 때는 말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도 숨김없이 말을 하는 진실함이 그에게 보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중요한 성품 가운데 두 가지가 이것입니다.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온유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때때로 너무 겸손하면 진실과 정직의 편에 서기가 어려울 때가 있고, 진실과 정직의 편에 너무 굳게 서 있다가 보면 사람이 거칠어지게 되고 좀 도전적이 되게 되고 온유하거나 또는 겸손한 성품을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성품에서 이 두 가지 요소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성품은 한편으로는 겸손하고 한편으로는 진실하고 정직한 이 두 가지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갖추어지기가 참 어렵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반된 요소를 갖추라고 하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 뱀처럼 지혜로우면 비둘기처럼 순결하기가 어렵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다 보면 지혜롭게 살기가 어려운데 주님께서 두 가지를 다 갖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사람이 지도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품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기술적인 능력보다도 성품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엘리 제사장의 경우에 평생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집행하면서 눈 감고도 그 모든 일을 척척할 수 있을 만큼 잘했을 겁니다. 또 사무엘을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로 키워내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의 스승으로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무엘 같은 지도자를 키워냈는데 그를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다 굉장히 탁월한 기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인격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가 됐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갖춰야 될 두 번째 요소가 성품의 요소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있는 말씀을 듣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둘째는 이 성품상의 문제입니다. 때로 우리는 쉬운 말도 거칠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란 아주 거칠고 뼈 있는 말도 부드럽게 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이죠. 그 속에 진실함도 있고 온유함도 있는 이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품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일곱 가지 성품의 단계를 설명했죠.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라. 이런 요소들이 도루 구비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에 감동받은 성품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좋은 성품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것이 성품의 열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는 그런 아침 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사람들의 나타나기에 원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담대하고 정직한 이런 좋은 성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 보내주실 새로운 지도자가 이런 좋은 성품을 갖춘 분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평안하게 그분을 따라 신앙생활 천국길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사무엘에게 있었던 요소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 보면 그래 19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 말하는 것이 실수가 없고 말하는 것이 허실되는 게 없었다는 것. 말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하는 것마다 사람 마음속에 박히게 하시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되게 하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20절 말씀에도 마찬가지. 20절 말씀에도 보시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셨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가지고 들려진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로 살아가는 말씀의 은사가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21절 말씀에서도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여기도 말씀의 은사를 설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4장 1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가 전하는 말씀과 가르침 온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북에서부터 남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에게 나타났던 특별한 은사가 말씀의 은사였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람이 성품 좋은 것도 참 좋죠. 탁월한 지도자로 살아가는 일에 좋은 성품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움 많이 당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능력이 부족해서 어려움 당하기보다는 성품이 좋지 못해서 어려움 당할 때가 많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때도 많습니다. 성품은 중요하죠. 근데 성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무엘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렇게 부름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약 20년 뒤에부터입니다. 20년 뒤에부터 말씀 전하는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의 말씀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감동과 감화와 시대를 살아가는 정신과 표준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허락하실 새로운 우리의 목자가 말씀에 충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이 있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이끌어갈 역량이 충분한 그런 말씀의 종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굶주린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암흑의 시기이고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성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야말로 희망 없는 시대. 그 나중에 전쟁터에서 법교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도 전사하고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엘리의 며느리에게 해산하다가 아들을 낳으면서 산고 끝에 죽는데 죽으면 사는 말이 아들 이름을 이가보시라고 해라. 이가보시라는 말이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제사장의 며느리가 그렇게 말할 만큼 그 시대가 어려운 시기였고 고통당하는 시대였고 영광이 있지 않고 수치만 가득한 그런 시기였는데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고 모든 백성을 신앙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대단한 지도력이 사무엘에게 나타나는 그 요인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 이런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좋은 지도자를 구하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